야고보 1장 12절과 13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야, 그 참 사역과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예 부담이 없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 부담스러운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말하자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역설 같은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찾는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 천국에 가서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만 되는 이 생명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 이 땅에서 마찬가지 누려야 되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놀랍게도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문제, 예, 바로 그 고난,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감추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견디는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부딪혀 싸우는 그 사람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 갈릴리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8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다른 곳이 아니고 삶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진공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내적인 외적인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죠, 그거. 예, 오늘 그것이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예, 어떤 느낌인가 하니까요. 아주 귀한 것을 아주 참 부족한 포장지, 험한 포장지, 싸구려 포장지 그러니까 이 포장지에다가 아주 귀한 내용물을 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호두까기 인형, 뭐 호두처럼 말이죠. 딱딱한 껍질, 뭐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풍성함을 그 속에 담아놓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에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거기에 있고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문제 속에 계셔서 거기에 생명의 풍성함을 초청 우리에게 그걸 두시고 초청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도 예, 알아도 우리가 이 문제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부담스러운 이 시련이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을 우리가 뚫고 예,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얼핏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 딱 서면 먼저 우리 감정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예, 우리 속에 감정이 올라오고요. 어떨 때에는 그 문제와 부딪혀 기도로 싸우겠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오만 가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유명한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 예,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죠. 문제 앞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예, 아주 악하고 나쁜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부는 초대교회 시절의 과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맛볼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 예, 그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손에 잡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면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부딪혀 싸웁니다. 기도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무기가 뭔가 하니까요. 이게 13절입니다. 13절. 12절 말씀이 12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13절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이 생각을 하고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길 때까지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예,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앞에 있는 야고보 1장 13절에 나오는 저 제가 번호까지 아예 붙였는데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금방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느낌인데요. 저거 좀 쉽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문제 앞에 혹은 이 마귀 앞에 사단 앞에 예 하나님께서 휩쓸리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시험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향받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달려와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죠. 아니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휩쓸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전혀 휩쓸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바로 매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휩쓸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휩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처럼 같이 휩쓸려버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절대로 견뎌지지 않습니다. 같이 휩쓸리면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붙들어 주시려고 하면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 1장 13절이 말씀하시는 바로 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 예. 나는 정신을 못 차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같이 아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인은 희망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아파도 한 사람은 안 아파야 그래야 아픈 사람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안 아픈 그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호들갑을 떤다든지 같이 이렇게 휘청거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바퀴벌레가 나와도 부인이 악해도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악했는데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질러대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러면서 안 살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요동하면 안 돼. 요동하면 안 돼. 제가 대학부 그 지도할 오래전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학부 그때 서무국장 대학부에 그 봉사하는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그 당시 전사님 제가 오늘 대학부 환경 미화하려고 대학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손을 보려고 그 동대문에 가서 큰 이 막대기 하나를 사와가지고 좀 이렇게 대학부 좀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그 막대기를 사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 버스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놨더니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대는 그게 손잡이인 줄 알고 딱 잡더라, 얘. 여러분, 그거 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이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제가 그걸 보고 웃긴다고 막 저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같이 휩쓸리는 걸 붙들면 여러분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도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는 반석이시다. 그는 산성이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반석이시다. 나는 죽을 만치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고 산성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왜 좋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00번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그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북악산에 제가 그 운동한다고 혼자서 등산을 할 때였습니다. 북악산에 꽤 몇 년이 됐습니다.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저로서는 조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영적 체험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특이한 경험이 무슨 경험인가 하니까 운동한다고 산에 이제 올라가니까 아마 그때가 코로나 때 아니었을까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이제 아까우니까 귀에 물 이렇게 꼽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귀에 꼽고 귀에 듣고 있었던 게 뭔가 하니까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을 읽어주는 그것이었습니다. 책을 그냥 읽어주는 거 오디오북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혼자 이렇게 정말 순례자처럼 정말 혼자서 뚜벅뚜벅 산에 이제 운동한다고 올라가는데. 어느 한순간이 되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감정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요동을 치더니 제가 말하기도 좀 창피한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글쎄 제가 감정적인 그런 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 가다가 갑자기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 망정이지 아마 그때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앰뷸런스에 실려갔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게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냥 한두 방울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꺽꺽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터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 자신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철로역정의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그랬느냐? 철로역정의 제일 끝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끝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이 순례자가 천국 문 앞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천국 그 고생을 다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천국 문 앞에 가까이 와서 천국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이 천국 문을 두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앞에 문이 보이는데 그 앞에 큰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 강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천국 문을 두드리고 나를 맞아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려면 이 죽음의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 속에 빠져서 마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존 버니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감동도 되고 슬픔도 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표현이 그 몇 마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밀려와서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거의 정신이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불쌍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감정이입인데요. 일종의 감정이입. 저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이 목사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목사면 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렇게 좀 나가면 좋은데 아이 좀 아파도 뭐 갑자기 이렇게 두렵고 너무 여러분 그렇게 실망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 고민이 아니고요. 꽤 오랜 시간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것일까?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했던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했던 거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많이 기도하려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아니,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걸 넌 모르느냐? 안다 이거죠. 아는데 왜 두려우냐? 글쎄 말이. 이걸 이제 머리로는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 신앙과 이게 이제 괴리감이 자꾸 느끼는, 그게 이제 평상시에 늘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에 일종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순이었는데요. 근데 그 철로역정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점점 빠져들고 정신을 잃고 목이 조여오고 숨이 답답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크리스찬이 그 위대한 크리스찬이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완전히 공포에 잠식이 되고 이게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언젠가 이 죽음의 강을 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저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그 도와달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폭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진정하고 주위에 사람 없는지 돌아보고 다행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구든지 정말 조금은 다 두려운 조금 아니라 많이 두려운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진리가 뭘까요? 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86장 찬송 가사의 3절 가사인데요.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바뀐 찬송 말고 옛날 가사가 더 좋아요. 바뀐 가사 3절에는 내가 요단강 건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의 설교하다가 앞에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여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죽음의 강물에 전혀 휩쓸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휩쓸리는 분이 아니다. 죄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고 환난에 휩쓸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너는 그 문제에 휩쓸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또 마음이 힘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너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그 문제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분, 산성 같은 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속으로 우리가 내가 두려워도 내가 휩쓸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붙드는 분이 그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암송하는 말씀. 여호와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여러분 저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앞에 있습니다. 내 목자 되시는 그분이 누군가니까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안 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궂게, 예, 악당처럼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고통을 그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올 때에도, 예,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떤 하나님,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했던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예. 두 번째는 뭔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가장 가까이, 가까이에서, 예, 알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공감하시고 섬세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또 희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내 마음과 내 고통을 전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 돈이 많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깊이 공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돈 많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고통을 깊이 아셔야 돼. 그리고 내 고통에 깊이 공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을 깊이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이 우리 가운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뭡니까? 그 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재정적으로 이 고생하던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아침에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도 돈 좀 없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게 뭔지를 모르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속에서.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을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 그게 뭔가 아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깊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아까는 초월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식한 말로, 예, 내재성 이런 말을 합니다. 내재성. 내재성 이 말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첫 마디가 있습니다.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뭔가 하니까 아시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1장 13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아도 우리를 딱 잡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지게 되는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내 마음의 실망과 이 의심과 마음의 이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게 뭔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는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까 유식한 말로 내재성의 그 내재성입니다. 내재성.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회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피하지 않고 싸우려고 할 때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함께 계시는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걸 묵상해야 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 번, 백 번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완전히 젖어들게 만들도록 머리에서 온 발끝까지 나를 완전히 완전히 흠뻑흠뻑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가 그 지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요동치 않는구나.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것이다.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이라서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 내면 상담 전문가들이 자주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정을 억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조절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휩쓸리게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야 돼. 관찰해. 뭘 관찰하느냐? 뭘 쳐다보느냐? 뭘 쳐다봅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실. 그걸 우리가 쳐다봅니다. 그걸 관찰합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두려우냐.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 조절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조절이 안 돼요. 관찰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우린 죽었다. 죽었어.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했던 말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요, 기도 속에 아예 살아야 돼.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기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그 다니다 보면 그 맨발 걷기가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열풍입니다. 저도 맨발 걷기에 대한 책을 한 몇 권을 봤는데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의사, 의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 모르겠지만 맨발 걷기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그 책의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로서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온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책에 활성산소 때문에 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된다. 활성산소는 어떻게 제거하느냐? 우리 땅에 이 사람의 발과 몸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이 몸에 좋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죠. 활성산소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숨만 쉬면 생긴다 그래요. 여기 의사분들 계시니까 혹시 제가 무식한 말 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제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숨 쉬면 이제 산소 찌꺼기가 그게 활성산소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그 숨만 쉬면 생긴다. 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렇구나. 예. 사람 몸에 병 만드는 활성산소가 만약 병을 만드는 그게 숨만 쉬면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 아닐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숨만 쉬면 영적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만 쉬면 생긴다. 숨만 쉬면 영적인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 어떻게 계속 땅에 이제 접지를 하면서 살자 그 말이니까 우리도 계속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과 접지하여 접속하여 살자. 숨만 쉬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숨 쉬는 자는 다 새벽 기도하라.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숨 쉬는 자는 다 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접촉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숨만 쉬면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10월 마지막에 우리가 특별 그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고통을 공감하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86장요. 우리 86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